안식일에 이런 제목으로 마가복음 강해를 이어가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먹은 것으로 인해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또다시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그들이 목숨처럼 여기는 안식일의 규례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겼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 마음대로 만들어 놓은 안식일의 규례에 대해서 일갈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신앙이 그리스도가 목적이 되지 못할 때 인간은 끊임없이 결국 자기 자신에게 집착하게 되어 있음을 우리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민족을 통해서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비단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시대에 신앙이라는 이름을 빙자해서 교회 안에서조차 일어날 수 있는 신앙이라는 이름의 또 다른 불신앙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유대주의자들이 그토록 붙들려고 했던 것이 과연 안식일의 전통적 규례였을까요? 자기들의 의와 일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자기 만족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은 모두 인간 안에서 만족을 찾으려는 타락한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의 은혜로 우리 안에서 발견되어지고 철저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기 부인을 통한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신앙 안에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매우 중요한 진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극복하고 넘어서 온전히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가 되심을 발견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제정하셨을 때의 그 본래의 취지를 유대주의자들이 심각하게 훼손시켰으며 오직 그들 자신들의 의의를 드러내고 스스로 높임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수백 가지 안식일을 지키는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요하고 억압하고 있었던 그들의 사악한 행위에 대해서 주님은 이제 정면으로 그들과 맞서고 계셨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 그들에게 안식을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허락하신 것이지 너희같이 사악한 자들이 너희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악용하도록 이날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밝히시면서 주님은 그들을 향해 포문을 열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안식일의 모든 규례는 결국 그들 자신을 포장하고 그들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한 추악한 수단이었을 뿐임을 이제 주님은 그들의 위선을 발가벗겨 드러내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는 그들이 더럽혀 놓은 이 안식일을 바로잡을 권세가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당당하게 말씀하시기 위해 안식일의 주인은 바로 그리스도 자신이심을 분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안식일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 이후로 이제 주일로 대체되었습니다. 안식일은 그리스도의 그림자이고 그리스도는 곧 모든 죄인들에게 그 죄의 고통에서 벗어나 영원한 안식과 평화가 되시는 그 실체이신 것을 진리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유대주의자들이 더럽혀 놓은 안식일을 회복하시고 이제 나아가 그 안식일의 제도는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룩한 주일을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 언약의 은총 안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새로운 은혜의 길을 여시는 그 위대한 일을 시작하고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같은 주님의 의도와 뜻은 모든 유대주의자들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으며 그들의 악을 드러내고 분쇄하는 일이었기에 모든 유대주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제 주님께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일로 더 상황을 악화시키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고 있었습니다. 진리의 본체이신 그리스도 앞에서 유대주의자들은 지금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추악한 일입니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그토록 배척했던 이유가 바로 자기들의 의와 이익 때문이었다. 성경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를 믿지만 신앙을 빙자해서 결국 자기 자신을 지키고자 하는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모든 신앙을 우리는 반드시 경계해야 되고 이것은 참으로 주님 앞에 추악한 죄가 된다는 것을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신앙은 절대로 나를 높이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것이 그 궁극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구원 안으로 들어올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당대 최고의 종교 집단, 종교 권력과 맞서서 주님은 이제 새로운 시대의 하나님의 새로운 법과 질서를 이 땅에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 줄곧 주님을 괴롭히고 주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에 대해서 회방했던 유대주의를 올바로 평가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민 이스라엘, 그들의 핵심적인 종교 집단인 당시 유대주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항해서 자기들의 이익과 권력을 지키기에 오직 이것만을 위해 혈안이 되었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신앙은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렇게 인본주의, 교권주의, 교조주의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모두가 타락하고 부패한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일들이었습니다. 유대주의나 로마 가톨릭이 그 대표적인 경우이지만 이제는 개혁된 교회조차도 이와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변질되고 타락해 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모습입니다. 그토록 오랜 세월에 걸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민족을 일으키셨고 그들을 이끌어 오신 것을 구약의 모든 역사가 보여주고 있고 신약 시대조차 그들은 하나님을 올바로 신앙하지 않아서 결국 나라까지 빼앗긴 상황 속에 있었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여전히 무지한 상태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서 이것이 바로 인간의 전적인 무능과 타락과 부패의 실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그 어리석음과 무지와 그 완악함과 교만이 모두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이스라엘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 속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민족이 그토록 많은 부피를 차지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라는 민족과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로 대표되는 모든 시대에 모든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고 무능한 인간들의 이야기를 성경은 이스라엘이라는 특정한 나라와 민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그 무죄와 강팍함과 어리석음 속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선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했듯이 평생 교회 안에 머물러도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네 내 믿음이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인지 나의 구원이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그 구원인지를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것은 신앙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주님이 왜 그토록 유대주의자들에게 분노하셨고 그들을 악하게 보셨는지를 우리는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믿고 있고 율법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안다고 자부했어도 결국 구원이 이룰 수 없었던 유대인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떤 경고의 의미가 되고 있는지를 복음서를 통해 우리는 그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신앙이 자기 틀 안에서 인간의 인식 안에만 머물게 되고 갇혀버리게 될 때 얼마나 심각하게 오염되고 부패될 수 있는지를 보십시오.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더 심오하고 참된 진리로 이끌어 주시는 믿음이 아니라면 얼마나 인간의 무지와 고집 속에서 그 신앙이 위험하고 그릇된 길로 흘러가 버릴 수 있는 그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를 우리는 유대주의자들의 모습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 그것을 똑똑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구원의 길을 좁고 찾는 이가 많지 않다고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그 믿음인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오랜 세월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하면서도 무지와 어둠과 타락 속에서 하나님을 올바로 신앙하지 않으므로 결국 메시아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유기된 신앙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으며 주께서 그들에게 깨닫고자 하신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우리는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구원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이제 오늘의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다시 회당에 들어가니 거기에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이 있었다. 그들은 예수아를 고소하려고 그가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지를 지켜보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회당 안으로 들어가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주 사역지는 시나고개 회당이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의 신앙과 삶의 중심이 되는 곳이었기에 주님은 이스라엘 안에 있는 수많은 회당을 순회하시면서 그곳을 거점으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에도 다시 회당으로 주님이 들어가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들어가신 그 회당에 성경은 손 마른 사람이 그날 그곳에 있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손이 말랐다는 의미는 식물이 시들어 버리듯이 그 손의 기능이 완전히 소멸되어 버린 이런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병명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가 불구였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그의 마른 손이 오른손이었다라고 더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속사도들의 기록이나 그 밖의 전승에 의하면 그의 직업은 석공 혹은 미장이었고 오른손이 마르자 생계를 유지할 수 없어 거지가 되었다는 이런 기록이 발견됩니다. 그 회당 안에는 초대받지 않은 또 다른 그룹들이 그 속에서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2절에서 사람들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사람들이란 예수를 송사하려는 적대자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누가복음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말을 엿들으며 그를 고소할 구실을 찾는 중이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언행은 그들의 촉각을 곤두세우게 하기에 충분할 만큼 신성모독적이고 그들이 가진 모든 율법적 상식을 뒤엎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시의 끈을 더 바짝 죄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가는 모든 곳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책잡을 구실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곳에 있었던 오른손 마른 환자를 주님은 의도적으로 그의 정체를 모든 사람 앞에 들추어내셔서 그를 고치시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주님은 오늘 그곳에서 주님의 뜻하시고 계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 그곳에 그를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그는 오늘 회당에서 어떤 생애적인 일이 자기에게 일어날지를 전혀 알지 못한 채로 그곳에 와 있었습니다. 그날 그곳에 그가 있었던 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를 오늘 주님께서 전하시는 진리에 주께서 드러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필요한 도구로 그를 사용하기 위해 예비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의 존재가 우리의 어떤 날의 하루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어떻게 사용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날들이 그렇게 그분의 주권적인 계획하심과 섭리의 결과로 존재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지금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이 나올 수 있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우연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날 회당에 오른손 마른 사람은 그냥 그곳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그곳으로 인도하셨고 예수께서는 이제 오늘 그를 치유하심을 통해서 안식일의 정신을 다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분명하게 회복시키시고 모든 잘못된 것을 고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고치고 회복시키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의 삶 속에서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이 회당에서 그들에게 올바른 안식일의 정신을 가르쳐 주려 하고 계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유대주의자들의 거추장스러운 모든 안식일의 규례들을 깨뜨리기 위해서 매우 의도적이고 도발적인 일을 지금 그들 앞에서 행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많은 대적들이 지금 나를 노리고 있다면 결정적이고 치명적인 나의 실수와 허점을 그들이 지금 찾고 있다면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는 더 조심할 것입니다. 그리고 위축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히려 이 기회를 통해서 더 분명하게 그들의 위선과 가식을 드러내시고 유대주의자들의 이 헛된 신앙이 악하고 부정하다는 것을 다 밝히 나타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과 자신이 동등하다 이렇게 주장했기 때문에 그들의 눈에 예수는 가시였습니다. 또 그들이 만든 안식일의 모든 규례를 완전히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훼손함으로 자기들의 존재 자체를 부정당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마침내 제거하기 위해 작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기의 자존심이 신앙보다 강하다면 그 사람은 신자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자녀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겸손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해야 하고 십자가 아래서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는 길을 계속 걸어가야만 합니다. 이 일은 오직 신자의 인생 속에서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목숨처럼 중요하게 여긴 가치는 안식일도 하나님의 율법도 아닌 그들 자신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대주의자들이 저지른 죄악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들만을 지극히 사랑했습니다. 그들이 지킨 모든 율법과 규례는 모두 그들 자신의 의와 명예와 권력과 이익을 위한 것들이었습니다. 신앙이 무지와 어리석음의 장막에 가리워지고 성령의 조명과 역사하심에서 멀어질 때 얼마나 끔찍한 모습으로 변형되고 변질될 수 있는지는 그 시대 유대주의뿐만이 아니라 오늘날의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그릇된 신앙들이 판을 치고 있는 모습을 통해 이것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심히 두려워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다 같은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이름 안에 사실 신앙이 아닌 것들이 더 큰 부피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통해 그것을 발견하고 분쇄시켜 나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경에 말하는 구원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 그 작업을 죽을 때까지 해나가는 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우리가 매일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죽여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사교관들이 도끼 어린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에 귀를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오직 예수를 고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를 죽일 근거를 찾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잠시 후 예수께서 그 손 마른 자에 관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모든 관심을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의술과 치유 행위는 유대주의자들에게 금지된 일이었습니다. 누군가를 돕는 일도 노동으로 간주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하신 안식일의 규정에는 사람을 돕지 말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노동을 쉬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유대주의자들의 전통은 죽을 병이 아니면 이를테면 과다 출혈로 당장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지경이 아니라면 병을 간호하는 일조차 안식일에는 금기였습니다. 그들은 이제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불필요한 병 간호, 즉 노동으로 간주했고 이것을 문제 삼고자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의도를 주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안식일에 그릇된 모든 그들의 규례들을 깨부수기 위해서 주님의 의도대로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회당에서 이 일을 결행하신 것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그가 그 손 마른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운데로 나오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의 의도를 훤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님은 그들이 너무도 원하고 있었을지 모를 예수님 자신을 궁지로 몰 수 있는 이런 행동을 스스로 결행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절대로 뒤로 물러서거나 피하지 않으시고 의도하신 대로 그 목적을 향해 나아가고 계셨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이 사건을 계기로 모든 사람들에게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얼마나 잘못된 신앙과 인간이 만든 형식에 찌들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참 자유와 평안과 기쁨과 긍휼을 누리지 못했는지를 분명하게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오늘 바로 이 일을 그들이 만든 전통적인 안식일의 규례들을 해체시키는 일을 직접 행하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안식일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기리고 하나님의 은총 아래서 참 안식과 자유를 누리는 거룩한 날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와 타락이 유대주의의 사악함이 지금처럼 그 안식일의 원래의 뜻을 완전히 왜곡시켜버렸고 파괴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인간이 만든 규례 속에 갇혀버렸고 그들은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마치 처음에 건강했던 손을 가졌던 자가 그 손이 마르게 되어 불구의 몸이 됨처럼 그래서 그의 인생이 참으로 고통 속에 살아가야만 했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왔을 그 고통에서 이제 그 오른손 마른 자를 고치시듯이 다시 안식일의 참 평안과 기쁨으로 진정한 안식을 다시 그들의 품으로 되돌려주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이 바로 이 안식일의 이 회당에서의 이 사건을 통해 상징적으로 펼쳐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회당에서의 이 위대한 치유의 사건이 갖는 영적인 의미는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의심의 여지 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참 평안을 맛보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 그 십자가의 위대한 대속하신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베풀어진 그 참된 자유와 평안과 안식을 그 영원한 회복의 기쁨을 맛보셔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저 문을 열고 예배당 안에 들어오기 전까지 죽을 것처럼 괴롭고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웠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이름을 찬양하고 함께 뜨겁게 손을 맞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기고 제쳐놓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이 삶을, 이 치열한 삶을 살아낼 것이다 라는 마음의 참 평안과 위로를 우리는 예수를 믿는 이 모든 날들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에 묶여 있는 것입니까? 도대체 무엇이 여러분을 얽매고 있고 그 영혼의 참 자유와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얻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이 죄 때문입니까? 아직도 버리지 못한 우리 자신을 향한 사랑 때문입니까? 율법을 지킴으로써 여러분의 행위로 여러분 자신을 인정받으려는 욕망 때문입니까? 아니면 진리에 대한 무지 때문입니까? 아니면 편협한 지식 때문입니까? 우리의 고집과 자존심 때문입니까? 무엇이 이 참된 안식과 평안을 맛보지 못하게 여러분의 영혼을 완악하게 만들고 있고 참 자유와 평강으로부터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십시오. 주님은 당신이 스스로 자신을 묶어놓은 것에서부터 벗어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맛보기를 원하십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그 짐을 지라고 했습니까? 모두 우리의 의, 우리 자신을 내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고자 했던 헛된 짐일 뿐입니다. 저는 저의 어린 시절, 젊은 날, 목사의 아들이라는 짐을 지고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한 사람의 참된 신자가 되지 못하고 목사의 아들이라는 타이틀에 눌린 채로 저의 사춘기와 청년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목사이신 아버지 밑에서 또 아버지이신 목사님을 통해 저의 신앙은 성장해야 했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그 버겁고 무거웠던 짐으로부터 제가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은 주님이 저를 찾아와 주시고 저를 만나 주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은혜가 없었다면 아마 저는 더 오랜 시간 동안 방황했을 것이고 더 심각하게 타락한 삶을 살았을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영혼의 진정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모든 족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당신은 지금 그토록 눌리고 고통스럽고 자유롭지 못하고 힘겨운 이유는 주님을 깊이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경험하기를 간구하십시오. 다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대속하신 은혜를 주님 제가 맛보기를 원합니다. 오직 그 아래서만 모든 짐이 벗겨질 뿐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는 죄에 매이고 율법주의에 매여 종노릇하는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지금도 바로 그 일을 하나님의 택하신 영혼들 안에서 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그 주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 모든 고통과 그 무거운 근심과 괴로움과 속박의 짐에서부터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의지는 결연하셨습니다. 손 마른 자에게 한가운데 일어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일어서라 라고 번역된 원문의 의미는 그냥 자리에서 일어서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에게이로라는 이 헬라우는 잠에서 깨우다라는 뜻으로 그의 모든 절망적이고 위축되고 낙심되었던 그 마음의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라는 의미가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새로운 삶으로 이제 메시아의 부름을 듣고 벌떡 일어날 것을 명령하시는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너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내 운명, 그것을 가지고 이제 내 앞에 서거라. 너의 모든 짐을 대신 질 이 메시아 앞에 이제 내 모든 슬픔과 고통과 좌절과 절망을 가지고 내 앞으로 나와 그것을 내게 맡겨라 라는 주님의 단호한 명령이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이 같은 음성으로 무지와 불신의 어둠 속에 있던 영혼을 흔들어 깨우셔서 주님 앞에 세우시는 이 놀라운 구령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죄인들에게 손만 마른 것이 아니라 전적인 타락과 부패로 인해 영혼까지 모두 메말라버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영혼을 주님은 고치십니다. 인생이란 시간을 지나가면서 이제 아무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초라하고 비참하고 무기력하게 여겨지는 그런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우리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 모습 그대로 우리 자신을 가지고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가운데 이제 너의 구주 앞에 일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일어서십시오. 주님만 바라보고 이제 그 주 앞에 일어서십시오. 주께서 당신 앞에 서서 당신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나를 절대로 자유롭게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오직 주님만 당신을 자유롭게 하십니다. 당신을 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희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것이 바로 죄인들을 향한 메시아의 마음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께서는 오늘도 죄악에 얽매여 있는 한 영혼, 육체가 상하여 고통당하고 있던 한 사람을 치유하시는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날은 안식일이었고 이 같은 주님의 행동이 불러올 파장을 아시면서도 주님은 기꺼이 이 일을 행하셨고 유대주의자들이 망쳐놓은 안식일의 정신을 이렇게 하나님 아들께서 다시 회복시키고 계셨던 모습을 성경은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죄에 눌린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율법에 매여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참된 평화를 주시기를 주님은 그것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을 만날 때 진정한 평화와 영혼의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람도 환경도 우리에게 자유를 주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만 우리는 진정한 회복의 은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에 나가서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악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목숨을 구원해야 하느냐 아니면 죽여야 하느냐. 그러자 그들이 잠잠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오른손 마른 환자를 고치시는 기적을 행하시면서 바리새인들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들은 회당에서 예수께서 이렇게 세우신 그 장애를 가진 자의 비참함을, 그 남루함을 보고도 그를 긍휼히 여길 마음이 없었습니다. 한가운데 일어서라. 모든 사람이 그를 봤습니다. 아, 한눈에 봐도 불쌍한 사람이구나. 남루한 사람이구나. 바리새인들은 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자기들이 만든 규례를 예수가 어기고 있다는 사실만이 중요했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습니다. 주님은 그들이 지금 어떤 생각으로 그곳에 와 있는지를 이미 꿰뚫어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악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사람의 목숨을 살리는 게 옳으냐 죽이는 게 옳으냐 그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주님의 논지는 너희들이 목숨처럼 중요하게 여기는 안식일의 규례를 지키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선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일이다.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율법보다 더한 규례로 사람들을 압제하고 억압하지만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믿음 안에서, 이신칭의 은혜 안에서 영혼들을 죄로 말미암아 고통에서 해방케 하고 참 자유와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주님은 이렇게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주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으로 자기들의 이익의 재료로 삼아 영혼들을 억압하는 것은 악이고 그것은 영혼을 죽이는 일이고, 그리스도께서 지금 행하시는 안식일에 이 병자를 고치신 것 같은 이런 은혜는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그 영혼을 살리는 선의 극치라는 것을 이 질문의 의미에 담아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악을 행하는 자들이었고 그들은 사람들의 영혼을 죽음으로 인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허를 찌르는 이 말씀에 그들은 성경에 유구무언이 되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고 적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오늘의 주일은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의 사역을 기르고 우리의 죄를 참회함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은 그 은총을 기억하면서 영혼의 참 자유와 평안과 안식을 얻는 날입니다. 주께서는 이것이 안식일의 정신인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불구의 몸으로 고생하며 괴로움과 고통과 탄식 속에서 오늘까지 살아왔던 그 오른손 마른 자를 온전한 몸으로 회복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택하신 백성들의 영원한 회복을 위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아들을 구주 메시아로 믿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아들을 통해 온 세상에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믿는 믿음을 선물로 주심으로 구원과 영생 얻을 자들을 그 안으로 모두 초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서가 말하는 참 구원의 의미를 깨닫는다면 오늘도 우리의 주일은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고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날들을 이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주님의 몸이신 교회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됨으로 지체를 이루고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 밖에서 살아가는 것은 구원 얻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신앙이 유대주의처럼 제 멋대로 되어버리면 그것은 신앙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과 교회 사이에 양다리를 걸쳐두고 방만한 태도로 정치 없이 배회하고 방황하고 있는 것은 여전히 진리의 깊이 영혼의 뿌리가 내려져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부디 복음 안에서 주님을 만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여지십시오. 우리의 신앙은 지금보다 훨씬 더 뜨거워지고 진지해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구주 되신 그리스도를 믿고 경험함으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기를 소망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아니면 믿음이 아닙니다. 구원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박해야 합니다. 목이 말라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진지하게 우리의 삶 속에 체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이것을 강조할 때 여러분은 스스로 주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절박해지도록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섭리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율법주의가 막아놓은 구원의 길을 이렇게 다시 여시기 위해 온전한 회복과 영혼의 진정한 자유와 하나님과 연합의 길을 다시 놓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이 복음을 올바로 이해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접붙여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주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진정으로 소생함을 입어 영생에 이르게 되었음을 오늘도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에게 이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주 예수를 구주로 믿어 구원과 영생에 이르기를 사모하십시오. 주님을 만나지 못한 자가 도덕적인 삶을 살고 인간들 향해 박해적인 삶을 산다면 그것은 가식이고 위선입니다. 코미디 같은 일입니다.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율법주의와 절대로 다를 바 없는 빈 껍데기 같은 신앙일 뿐입니다. 교회는 영혼을 살리는 일, 회심에 이르게 하는 일과 그리고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일에 모든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그 어떤 일들보다도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교회에서의 모든 논의는 그 다음입니다. 오직 이곳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합니다. 이 가치를 위해 모든 것을 집중시켜야 합니다. 영혼을 바른 진리로, 바른 믿음으로 인도하며 우리의 모든 무지와 어리석음을 진리의 말씀으로 깨뜨리고 또 깨뜨려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공동체를 지향하는 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어떤 개인적이고 개별적인 가치는 이 교회 안에서 용납될 수 없고 그것이 드러나서도 안 됩니다. 영혼을 주께로 진리로 이끄는 일, 오직 그 일을 위해서 직분이 필요하고 물질이 필요하고 예배를 드리는 처소가 필요하고 목회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그가 노하셔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들의 마음의 완고함을 슬퍼하시며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손을 내밀어라. 그가 그의 손을 내미니 그의 손이 회복되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유대주의자들의 눈에는 고통의 세월을 살아온 이 손 마른 자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오직 그들은 예수께서 이번에도 안식일의 규례를 어기는 모습을 보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예수가 만약 이 환자를 고치기만 하면 당장에 그를 안식일을 범했다는 이유를 들어 고소할 기세였습니다. 이러한 사악한 무리들 앞에서 주님은 정면으로 그들에게 도전하셨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2장 10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물어 가로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바리새인들은 침묵을 깨고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졌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의 질문에 대꾸조차 하지 않으시고 이어 마태복음 12장 11절 12절에서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지면 붙잡아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주님은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진 양을 구하는 것은 괜찮고 오랫동안 질병에 고통당한 이 불쌍한 사람을 고치는 것은 잘못이냐? 그것이 죄란 말이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한 영혼이 주님을 만나게 되는 일, 이곳에 있는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생애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되시고 구원과 영생의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참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마음은 율법을 준수했느냐 준수하지 않았느냐 이 문제보다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 그가 그 모든 죄악의 사슬에서 놓임을 받아 해방되는 것에 있었습니다. 모든 논쟁은 부질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한 영혼이 회심을 경험하며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대해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했던 영혼이 주님을 만나 진정한 기쁨과 영혼의 회복을 경험하는 것에 있습니다. 내세를 바라보고 수고와 슬픔 뿐인 인생을 넉넉히 감당할 힘을 얻어서 돌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시작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형식적으로 지켰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지킨 적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이미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증언된 바입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서 17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고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를 위하여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구약 성경 곳곳에는 하나님께서 이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식적인 예배에 대해서 강하게 거부하시고 그들을 가증스럽다 여기며 질타하시는 말씀들이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만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예배를 형식적으로 변질시킨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수없이 많은 날 교회의 예배당에 여러분들이 이곳에 앉아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율법을 평생 연구해서도 율법을 제대로 연구하지 않은 것이고 하나님을 제대로 신앙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저 자기 자신만을 고집스럽게 사랑하는 자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할 수도 교회를 지체들을 사랑할 수도 없게 되는 거예요. 빈 껍데기 같은 형식주의적인 그런 신앙을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자기 자신만을 고집스럽게 사랑하는 자들은 절대로 주님을, 교회를, 지체들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여전히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주의를 거룩히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보낼 수 없습니다. 그럴 마음도, 그럴 능력도, 그럴 의지도 없기 때문입니다. 신앙과 삶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진지하고 뜨겁게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만큼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열정적이고 성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믿음으로 치열하게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만큼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진지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앙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주를 사랑하는 자라야 주의를 온 마음을 다해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진리를 깨닫고 성도의 깊은 사랑의 교제와 교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마음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모든 종교적인 행위는 공허할 따름입니다. 그에게 어떤 기쁨도 영혼의 희열도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 결국 바른 믿음의 자리에서 미끄러지게 되는 것, 결국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그 계명과 율법을 두려워하지도 않으면서 위선적이고 가식적으로 그들은 자신들이 마치 안식일의 수호자나 되는 양 자기들이 만든 규례와 전통을 붙들고 그것으로 영혼들에게 참 자유와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도모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십시오. 주님이 보실 때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가증했겠습니까? 오직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그들의 의를 드러내고 자기들이 만든 규례들을 자신들과 동일시하면서 누구든지 이것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자들을 용납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들의 치졸한 모습을 보십시오. 그것이 신앙이라면 그렇게 믿어도 천국에 간다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기 사랑을 버리지 못한 채로 오늘도 엉뚱한 트집을 잡으면서 자기들의 존재감만을 드러내려고 하는 이런 유의 신앙은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를 사게 될 뿐인 가식적인 거짓된 믿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진리의 수호자를 자처하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멀어져 있는 영혼이 가장 불쌍한 영혼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형적인 신앙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것은 주님을 분노하게 하는 그릇된 신앙의 행태일 뿐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마음에 품은 그 완악하고 무지한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에게 두 가지 감정을 품으셨습니다. 하나는 근심하신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분노하신 것입니다. 근심하사라고 번역된 원문의 의미는 슬프게 하다, 괴롭히다 라는 의미로 주님께서 슬퍼하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그들의 무지와 완고함에 대해서 슬픔을 느끼셨습니다. 그토록 오랜 세월이 흘렀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율법의 의미를 안식일의 참뜻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저들의 무지함에 대해서 주님은 먼저 그들을 측은히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인간의 무지함과 그 완고함과 그 고집스러움에 대해서 주님은 애끓는 마음으로 슬퍼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또 다른 감정은 그 다음 분노였습니다. 슬픔의 감정과 함께 주님은 극렬히 분노하셨습니다. 노하심으로 라고 번역된 의미는 매우 분노하심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노하심은 성경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주님이 분노하신 것으로 짐작이 되는 첫 번째 상황은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실 때 상을 엎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사람과 가축들을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던 때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성경 전체에서 주님이 분노하셨다는 기록은 이곳이 유일합니다. 이 분노는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죄인들을 향한 자비와 긍휼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은 채로 오직 자기들의 이익만을 생각하며 그것을 모두 거부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분노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주님의 마음은 슬픔과 분노, 이 두 가지 마음이십니다. 진리를, 참된 복음을 깨닫지 못하여 죄 가운데 있는 자들에 대한 깊은 슬픔을 주님이 가지고 계심과 동시에 하나님을 대적하며 무지의 어둠 속에서 여전히 자기 자신만을 고집하고 있는 그 교만과 완고함에 대한 분노의 마음을 주님은 함께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수없이 듣고 있음에도 여전히 참된 믿음의 자리로 나오지 않는다면 당신을 향해서도 그 영혼의 비참함에 대해서 주님은 한없이 슬퍼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수많은 말씀의 초청과 지엄한 경고를 듣고도 여전히 주님께 돌아오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당신을 향해 주님은 분노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모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 슬퍼하고 애통하는 마음과 그들을 그렇게 불신과 교만 속에 붙들어 두고 있는 그 죄악에 대해서 분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오늘도 하나님을 부정하고 완고함 속에 있는 영혼들을 향한 슬픔과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슬픔과 분노를 느끼시면서 주님은 말 없이 사람들을 둘러보신 이후에 이제 손 마른 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을 내밀라. 주님은 당신의 대적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당당하게 병자를 고치기 위한 생명의 명령을 발동하셨습니다.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으시고 오직 말씀만으로 내 손을 내밀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에 그 환자는 즉시 순종해서 손을 예수께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그 즉시 그의 손이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가게 됐습니다. 죄와 율법 아래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었던 전적으로 타락하고 완전하게 부패하고 무능한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모든 이적의 사건은 우리에게 이것을 선명하게 예표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온전케 하실 수 있다. 모든 깨어진 것을 회복시키고 무너진 것을 수축하시고 끊어진 것을 다시 연결하실 수 있다는 진리를 우리에게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회당에는 모든 사람들이 이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경악했을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건을 두 눈으로 목격하면서 그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그들도 이 믿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난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아주 조금의 믿음이라도 있었다면 그들은 입을 다물 수 없을 만큼 놀라고 이 일을 기이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일말의 마음이라도 아 그분이 저분이 메시아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절대로 그런 마음이 그들 속에 생기지 않았습니다. 눈앞에서 이 놀라운 기적을 보고도 그들은 예수를 죽이기로 작심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경험하지 못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불신하고 우상을 숭배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출애굽 과정에서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신이신지를 분명하게 체험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시내산 정상을 화염으로 뒤덮으며 강림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홍해를 육지처럼 가르시는 하나님과 광야에서 반석을 쳐 물을 내게 하신 하나님을 만나를 먹이신 하나님을 그들은 분명히 생생하게 체험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끝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보여주면 믿겠다. 들려주면 믿겠다. 죄송한 얘기지만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결코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은 오직 예수가 나의 구주 되심을 믿는 것으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씻을 수 없는 죄인인 것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그 모든 죄를 눈물로 회개하며 오직 예수만이 나의 구주 되심을 믿고 고백하게 되는 그것을 통해서 믿음은 우리에게 임합니다. 믿음은 보고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진리를 들음으로써 믿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보지 않고도 듣지 않고도 믿는 것이 믿게 되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찾아온 그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고 믿은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의 믿음은 언제나 흔들릴 수 있고 의심과 회의와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 있는 불완전한 믿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파르시인들이 나가서 즉시 그를 죽일 모의를 헤롯인들과 함께 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예수를 죽이려는 일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제 그들이 예수를 죽이지 않으면 예수께서 전하시는 그 새로운 복음으로 인해 그들이 죽을 수 있다는 위기감을 공동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여러분 예수를 죽이려 하기 마련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은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교회를 부정하고 신자들을 부정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모습,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강팍하고 완고한 마음입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자기들밖에 알지 못합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자기만을 지키기를 원하는 사람, 자기만을 생각하는 사람, 그가 불신자입니다. 그리스도가 그 안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헤롯 땅은 에스네파, 바리새파, 사두개파 같은 유대주의의 분파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세속주의자들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의 헤롯 안디바 분봉왕은 네 구역으로 나눠서 자기의 네 아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했는데 바로 이 헤롯 왕가를 받들고 추정했던 세력들이 이른바 헤롯 땅이었습니다. 헤롯의 지지자, 신봉자라는 뜻이 헤롯 땅의 의미였습니다. 자기들의 출세를 위해 왕족에게 충성을 다하면서 왕가를 떠받들던 세력들이 헤롯 땅이었습니다. 헤롯 땅은 로마와 한패였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매국노들이었습니다. 오직 헤롯에게만 충성을 다하는 헤롯의 개와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철저한 민족주의자, 애국주의자였던 바리새인들이 볼 때 그들은 원수, 자기들의 원수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이들이 서로 동맹을 맺는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일에 그들이 연합하고 있었다. 그 이유는 예수가 반란을 일으켜 유대의 왕이 되려 하고 있다. 그러면 자기들의 왕이 위험하다. 헤롯 땅이 이렇게 생각했던,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든 거죠. 언제나 악은 악끼리 힘을 합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 언제나 그리스도에 가깝지 않은 자들끼리 놀랍도록 동류가 됩니다. 참 희한한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지지하고 가까이 하는 자들이 누군지를 보십시오. 그들을 통해 그 사람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모든 힘을 끌어모아 예수를 죽이고자 모의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악인들이 모두 연합해야 될 만큼 예수님을 죽이는 일은 그들에게 간단한 일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이렇게 점점 어려운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죽기를 결코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더 많은 적들을 만드는 길로 걸어가셨습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셔야 할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쫓는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길이다. 그리고 고난을 각오해야 되는 길이라고, 세상에 버림을 당하는 길이라고 누차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너희의 가족들에게까지 버림을 받게 된다.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길이라고 교훈하셨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모두 다 신앙을 출발하지만 그 길을 끝까지 가게 될 자들과 중도에서 그 길에서 이탈하게 될 자들이 분명히 나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앞으로 반드시 큰 배도의 쓰나미가 교회를 강타하게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로 보였으나 그리스도에게 견고하게 접붙여진 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을 통해서 무엇이 참된 믿음인지 거짓된 믿음인지가 모두 다 드러나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결국 알곡과 쭉정이가 정확히 분리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주님이 걸어가신 길과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지 아니면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지를 진지하게 돌아보십시오. 주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시고자 하신 바와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바가 점점 일치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오직 하늘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 주님은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아들로서의 모든 대우를 포기하시고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들을, 상대할 가치도 없는 자들을 맞서시면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그 새롭게 여신 구원의 길을 이 세상에 전파하시는 일에 그분은 오롯이 집중하셨습니다. 뜻이 세워진 그 길을 주님은 그렇게 홀로 걸어가셨습니다. 무엇을 위한 고난과 우겨쌈맴과 멸시와 조롱 받으심이었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결정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뭘 위해서 살고 있는 것인가? 십자가의 복음을 위한 삶인가? 여전히 내 자신만을 위한 자기 사랑과 자기 만족과 자기 행복만을 지키기 위한 삶을 나는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성도 여러분, 부디 주님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신 가치들을 우리도 중요하게 여기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입만 열면 하나님과 율법을 말하면서도 하나님 밖에 있었던 저주받은 유대주의자들과 같은 그런 종교인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의 오류들을, 우리의 무지와 어리석음과 완고함을 깨뜨려 버릴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주를 만나게 되고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변화되어야 주가 원하시는 그 믿음을 지키며 참된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고 영원한 삶을, 부활의 영광을 얻게 되는 것보다 여러분들의 생애 속에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 부디 헛된 일에 여러분의 시간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되어야 이제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 어떤 당신의 의도, 당신의 자랑도, 당신의 지식도 구원과는 무관하는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나는 죽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시는 바로 그 믿음, 그 신앙의 고백, 오늘도 우리에게 바로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주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해 죽음의 길로, 사방에 적들이 일어나는 그 두려움의 길로, 그러나 우리의 주님은 용감하게 걸어가셨습니다. 바로 당신을 위한 사랑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도 두려움 없이 주님을 따라가게 하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를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다 함께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